역사권용 강의 제20강 오늘 하겠습니다. 제20강에서 비코가 시도하고자 하는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권용 강의에서 비코를 다룬 게 비코의 새로운 학문 전체를 다룬 건 아니에요.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하나하나를 모두 다 주의를 하면서 읽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학문 읽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 시도해야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걸 왜 다루느냐. 역사고전 강의에서는 비코의 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점이 중요한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것이 이어지는 텍스트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죠. 역사고전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상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텍스트들, 특히 역사적 측면들을 다룬 중요한 텍스트들이 앞뒤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텍스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제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읽기는 다 읽었어요. 비코의 새로운 읽지도 않고 이걸 강의를 하진 않았겠죠. 읽기는 다 읽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주애를 단 책들을 또 새로운 학문 읽기 또 여기에서 제가 다룬 텍스트들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학문 읽기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어지는 책 중에서 콩도롯의 인간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읽기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영국 이거 라디오 출판사에서 다시 이재만 씨가 번역해서 나왔죠. 영국 노동 계급의 상황 그게 나왔죠. 그것도 주의를 달아서 읽고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 이런 책들도 다 헤르더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상세한 주석서를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읽긴 읽었는데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역사고전 강의 안에다가 이렇게 이어붙여 놓은 것이죠. 좀 더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제가 쓴 책을 해설하면서 제가 쓴 책을 해설하면서 그런 스스로의 재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이 해설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저보다 좀 아주 많이 그 영특하신 분, 영특은 좀 나쁜 뜻인 것 같고 영리하신 분, 똑똑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해놨는데 내가 왜 그것에 도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들은 정말로 역사 철학에 있어서 또는 사상사에 있어서 메이저한 텍스트들이에요. 짜잘한 것이 아니라 메이저한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권해 봅니다. 저는 물리적인 그리고 멘탈적인 피지컬하고도 피지컬과 멘탈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20강의 발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신의 섭리를 폐기하지는 못했지만 요거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비코가 문명신학을 의도했다. 그리고 그 문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역사철학이라고 불리는 영역하고 가깝다.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철학은 순전히 인간이 하는 학문이다. 인간에 관한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서양 사상에 있어서 신학과 철학, 특히 철학에서도 형이상학, 비코가 그 앞에서 가슴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 여인, 여성 그것을 보이면서 형인상학이라고 형인상학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서. 근데 그런 형인상학은 신학과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제 제가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자신은 크리스찬인데 고대 그리스 신화 이런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까닭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각각의 종교 체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 이런 종교들은 세계 종교가 됐잖아요. 그만큼 그 종교가 믿고 있는 신은 보편적인 성격을 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렇게까지 보편적이진 않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신들마다 전공 분야가 있어요. 전공 분야가 다르죠. 그리고 그 각각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맡고 있는 영역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이 그 자기 전공 영역으로 자기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헬라스 세계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신화를 읽어야 한다.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비코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자죠. 기독교도죠. 크리스찬입니다. 좀 재밌는, 이거는 옆으로 세우는 얘기인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거의 100% 개신교 신자들이죠. 기독교도입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뭐 성당 다니는데요. 그럼 천주교 신자인데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 신자죠. 교회라는 것은 개신교가 되었건 그다음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건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에서 했던 그런 비잔틴 교회가 되었건 교회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회 그러면 개신교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유독 쓰이는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여튼 비코는 신의 섭리를 폐기하지는 못했지만 제일 원리는 기독교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 해도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자각, 이게 중요하죠. 완전히 비코 시대에 비코가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신을 떨쳐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시대의 아들이죠. 시대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 해도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코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 책을 보면 발문에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자각, 여기에 굵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코는 그 254페이지에 정리를 제가 다시 해놨듯이 오늘날로 치면 인문학, 아주 좁게 말하면 역사학을 정초하는 거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역사학을 정초하는 토대를 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 역시 태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간이 만든 역사가 진리인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스 세계에서 인간이 뭔가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그릭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헬라스적 인문주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신이 그리고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고 그거는 이제 신이 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주 겸손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 신에게 그것을 투사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이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 그것은 신이 관장하는 영역이다. 속된 말로 우리가 아유 그건 팔자야 이거는 이제 내 입으로는 안 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자각, 그런 자각은 바로 인간이 만든 역사가 진리다 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이어지죠. 요 두 개가 이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코가 사용한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있는 용어 팍툼, 캐로툼, 베룸 요 세 개의 단어 요런 건 이제 외우죠.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뭐 보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이제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론, 히스토리오그라피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런 단어들은 비코의 단어들이 그런데 꼭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악평이 자자하고 그것을 이제 타기해야 될 것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없으면 어떻게 공부가 진전되겠습니까? 일단 주입해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팍툼, 캐로툼, 베룸입니다. 팍툼은 인간이 만든 역사를 가리킨다. 네.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만든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시대나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시대나 똑같지는 않죠. 그런 걸 좀 잘 드러내 보여주는 역사책 그런 것만을 그 문화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브루카르트의 그 세계사적 고찰 뭐 그런 책들 또는 그런 브루카르트의 세계사적 고찰이 비코의 이런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비코가 세워놓은 전통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역사가들도 그래요. 비코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만들어놨는지를 그런 점에서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세계사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브루카르트의 그 통찰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작업의 결과물로 나온 게 바로 그 사람이 쓴 고전적인 전범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렇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러면 거기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라는 책에서 브루카르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이러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비코 용어로 말하면 캐르툼이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태는 인간이 만든 거죠. 신이 개입돼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성서 이런 것하고는 다른 종류의 문헌이죠. 아주 종류가 다른 문헌이에요.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팍툼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역사가 아니잖아요. 딱 구별할 수 있습니다. 브루카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 책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인공물로서의 국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슈타타르스, 쿤스트베르크 예술작품으로서의 국가라고 번역해도 되고 인공물로서의 국가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캐르툼입니다. 인공물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캐르툼이다. 그리고 이 캐르툼을 보면 그 시대가 신의 시대인지 신이 주인공인 시대인지 또는 영웅이 주인공인 시대인지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인 시대인지 예,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베룸은 팍툼이 캐르툼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룸은 팍툼과 캐르툼의 상위에 있는 것이다. 넘겨보면 그 전체죠. 그래서 베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베룸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베룸의 뜻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팍툼과 캐르툼의 복합체죠. 그죠? 박통과 케르툼의 복합체. 그러면 이렇게 위계질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벼룸을 위에다 쓰고 그 아래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박통과 케르툼. 그런데 팍툼은 인간의 활동을 가리키는 거고, 인간의 활동에서도 그 특징적인 면모가 케르툼이니까, 일종의 케르툼이라고 하는 것, 팍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팍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비코의 사상을 베룸 입숨 팍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룸 입숨 팍툼이라고 하는 요 말, 진리는 만들어진 것, 팍툼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것, 그러면은 이게 히라보로는 이제 프라그마타죠. 프라그마타. 이제 눈앞에 놓여진 것, 만들어진 것, 그런 말입니다. 진리는 만들어진 것, 베룸 입숨 팍툼이라고 하는 말은 비코의 역사 철학을 가리킬 때 아주 이건 격언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케르툼이라고 하는 말도 반드시 함께 기억해두고, 베룸이라고 하는 건 진리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팍툼과 케르툼의 복합체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팍툼과 케르툼의 복합체로서의 진리. 네, 팍툼과 케르툼의 복합체. 인간의 활동과 그 인간의 활동에서의 특징적인 면모들. 이것 두 개를 합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복합시키면 복합. 합한다 그러면 단순한 총합이 아니니까. 이게 복합체라는 말을 제가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게 베룸인데, 자만히 생각해 보면, 자, 팍툼은 그냥 행위를 기록한 팍툼이에요. 그냥 역사를 썼다, 오늘의 일기를 썼다. 그런데 그것의 특징, 케르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케르툼은. 그래서 케르툼은 추상적 사유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케르툼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 관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활동을 그냥 단순히 기록하기만 한 것을 팍툼이라고 좀 국한 지은다면, 팍툼은 역사고 케르툼은 철학적 추상적 사유의 산물이죠. 그래서 역사와 인간 활동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그 인간 활동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추상적 사유로서의 철학, 이 두 개가 결합되면, 베룸, 즉 진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있는데,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역사와 철학을 그냥 단순 총합한 게 아니라, 비코의 역사 철학은 베룸과 케르툼의 총합이겠죠. 베룸 총체성, 토탈리테트,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게 역사고전 강의 해설하기 위해서 이걸 참 읽어보니까, 이제 제 책을 제가 쓴 것이니까 아주 낯설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야 했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특히나 베룸은 팍툼과 케르툼의 상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역사와 철학을, 그냥 이 말 안 쓰고 싶은데, 변증법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면서도 잠깐씩 멈추어 서서 이 활동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즉 특징적인 면모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케르툼이겠죠. 그리고 그런 연대적인 또는 시간 순서에 따른 그런 사실 기록들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추상적인 통찰인 케르툼,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코의 역사 철학은 정말 정말 새로운 학문이죠. 제가 철학 전공자이긴 하지만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늘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느끼고 과거에도. 그게 뭐냐?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이어서 그냥 뭐 구체적인 역사적인 국면에서 과연 이 철학적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늘 그 의문시해 왔습니다. 네, 의문시해 왔습니다. 그러니 역사책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맨날 사람들이 뭐 병들고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뭘 조직하고 긍정적인 어떤 일들도 하고 그런 것들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일어나는데 역사라는 게 그런 일들이 그냥 맨날 일어난 거 아니야? 역사 읽으면서 역사책을 읽어라 그러면 역사책 읽으면서 불만인 사람들이 그런 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읽어 알면 뭐해? 그거 맨날 똑같은 거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죠? 옛날에 일어난 일 뭐하러 알 필요 뭐 있냐? 어제 일어난 일 뭐 그냥 최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만 알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득 생각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1980년대 말에 그 뉴스나 이런 기록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 3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했는데 대책 못 세우고 지금 감소하고 있죠. 참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걸 알았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30년 후에 일어날 어떤 위험에 대해서 지금 대처할 수 있겠는가? 못하죠. 그러니 인간이 역사로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딱 하나죠.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그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해도 역사는 읽어야 된다라고 우길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추상적인 원리를 알아둘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추상적인 원리는 말 그대로 추상적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서는 또 안 되고 역사를 읽어야 되고 역사와 철학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해서 안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강 첫 번째 시간에는 딱 요 한문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